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 4개국 정상회의에서 휴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은 11일부터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은 오는 15일부터 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는 휴전뿐 아니라 병력을 철수시킴으로써 완충지대를 넓히고 포로를 교환하고 정치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참석한 정상들은 일부 현안과 관련해 여전히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한 환상은 없다며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동부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의 재정 안정을 위해 175억 달러의 긴급 구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4년 만기로 지원되는 이 자금에 다른 채권단들의 차관까지 합쳐지면 전체 규모는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년 이상 동부 지역 폭력 사태로 러시아와 갈등을 겪으면서 재정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아르세니 야체뉴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제 정부 예산 삭감을 포함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개혁이 성공을 거두고 동부 지역 갈등 사태가 해결되면 우크라이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좌파 정치인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12일 구제금융 재협상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정상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연합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올해 40살인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최초로 만났습니다.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3천억 달러의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이나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브뤼셀에 도착한 치프라스 총리는 유럽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유럽의 질서 같은 핵심 가치에 근거해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을 배려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부터 국제통화기금 IMF와 유럽연합으로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집트 법원이 테러 단체를 지지한 혐의로 수감돼 있던 알자지라 방송기자 2명을 석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2일 진행된 재심 판결에서 이중 국적자였다 최근 이집트 국적을 포기한 모하메드 파미 기자에 대해 3만 3천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그를 석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이집트 국적의 바헤르 모하메드 기자는 보석금 없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파미 기자는 현재 캐나다 국적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 국적의 같은 방송사 소속 피터 그레스테 기자는 지난 1일 호주로 추방되면서 먼저 풀려났었습니다. 이들 기자 3명은 지난 2013년 12월 체포된 뒤 유죄 처분을 받아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 형식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항소법원은 지난달 검찰이 피의자들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활동하는 에볼라 의료진이 주민들로부터 한 달 평균 10차례씩 공격을 받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8일 기니 서부 포레카리아 마을에서 보건 담당 직원 2명이 에볼라 희생자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과정에서 집단 구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측은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안전하게 매장하는 것은 에볼라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니 적십자사의 유스프 트라우레 총재는 사람들이 에볼라를 잘 모르고 또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에볼라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유력한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있는데요. 잡지의 표지 인물은 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인터넷 쇼핑 상점을 운영하는 알리바바닷컴의 마윈 회장이 올랐는데요. 이 사람은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15년 만에 알리바바 그룹을 1,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마윈 회장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앞으로 10년 후 세계 최대의 자원은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에 빗댄 건데요. 창고에 기름을 가득 쌓아놓은 사람보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금융이 전통적인 금융의 거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인터넷 금융의 비용이 전통적인 금융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고 대출 속도도 더 빠르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 세계 각국 기업들이 바로 이런 데이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금융으로 인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언론들은요,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기업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전망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라디오로 하는 세상,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첫 시간으로 주간 경제 뉴스 이어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용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1월 취업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25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3만 4천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고용 성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평균 취업자 수는 33만 6천 명이었는데요. 이는 199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네,
네, 특히 지난해 11월의 경우는 42만 3천 명이 새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예, 건설 분야 3만 9천 명, 보건 분야 3만 8천 명, 제조업 분야 2만 2천 명 등 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골고루 고용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공공부문과 수송 창고, 광업의 경우는 일자리가 약간 줄었습니다.
네. 반면 1월 실업률이 5.7%인데 이게 전달보다 오히려 높아진 건데요. 이유가 뭔가요?
예, 한마디로 구직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포기했던 이른바 구직 단념자들이 고용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서 취업시장으로 대거 몰려나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예, 특히 연령별로 봤을 때 35살에서 44살 집단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에 새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린 미국인은 70만 3천 명이었는데요.
네.
예, 같은 달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25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곧 취업도 많이 됐지만 구직에 나선 취업 대기자도 여전히 많다는 걸 뜻합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인데요. 1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0.8%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예, 이는 경제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공장 과잉 설비 등의 역풍을 맞고 있는 데다가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추가로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전문가들은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이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제 지표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가로 금융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요.
네.
예, 또 한편에서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성장의 동력을 잃었다면서 경기 부양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인도 경제는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예, 인도 정부가 2014 회계연도, 그러니까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7.4%는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수치입니다.
네.
예, 머지않아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해 중국과 같은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네. 예, 국제통화기금도 중국보다 인도가 경제 성장률에서 앞설 거로 전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에 발표한 이 세계 경제 성장 보고서에서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네.
예, 반면에 인도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15 회계연도 인도 경제 성장률을 6.5%로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6.3%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인도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네요.
예, 바로 인도 중앙은행의 라구잠 라잔 총재 입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예, 라잔 총재는 정부가 새로운 집계 방식을 이용해 발표한 수치인 만큼 경제가 활기를 띄었다고 확인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예, 지난주 인도 주식과 채권 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액은 사상 최대인 4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자, 주간 경제 뉴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남성들이 직장에서 인정받을 확률도 높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 경영전망학회가 주요 500대 기업 리스트에 오른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천여 명을 상대로 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과 업무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예, 그 결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업무의 만족도가 높고요. 이직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들은 하루 평균 2시간 30분가량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의 기업 문화도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네, 우선 외환시장에서 유로는 저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전통적 조치들을 사용하겠다는 유럽중앙은행의 입장 표명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줄여서 흔히 인플레라고도 합니다.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상승해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물가 수준은 많은 개별 상품의 가격을 산출한 물가 지수로 측정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동안의 기간에 몇 퍼센트 이상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외부 환경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대개는 연간 4 내지 5% 이상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이 오래 계속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반면에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고요. 또 월급 생활자들에게는 불리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계속해서 열렬한 과학 세상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요. 영양제가 에이즈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소식, 또 대형화하는 산불에 대한 소식 전합니다. 또 코끼리가 개미를 피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만나보시겠습니다.
열려라 과학 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렬한 과학세상 98번째 시간입니다. 열렬한 과학세상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이즈, 그러니까 후천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들에게 가끔 비타민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이 영양 보충제와 함께 비타민을 먹으면 HIV 환자들의 면역력이 좋아지고 병의 진행이 더뎌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특히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3천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에이즈는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방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학 교수인 마리아나 바움 박사는 최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바움 교수는 보츠와나의 에이즈 실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진단합니다.
보츠와나는 HIV 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에이즈 예방 활동이 이곳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보츠나와 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HIV에 걸린 상태입니다.
바움 박사는 에이즈에 걸린 뒤 아직 치료약을 먹지 않은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대상 환자들은 몇몇 집단으로 나뉘어 비타민 B, C, E나 필수 영양소인 셀렌, 그리고 플라세보, 즉 실제로는 생리작용이 없는 물질로 만든 약을 무작위로 먹였습니다. HIV 감염 환자들에게는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움 박사는 처음엔 비타민이나 셀렌만 먹여도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설명합니다.
We were surprised to find that
제 생각이 틀렸죠. 우리 연구진은 여러 영양소를 함께 복용해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HIV에 걸린 직후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면 환자의 건강이 유지되고 환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도 HIV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잘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런 에이즈 치료제가 매우 비쌉니다. 마리아나 바움 박사는 가난한 나라들이 에이즈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함께 먹는 요법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A simple multivitamin supplementation with
HIV 감염 초기 단계에서 비타민과 셀렌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 병이 진전되는 걸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요법은 안전하고 비용이 싼데요. 하지만 감염 초기에 실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가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대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바움 박사는 영양제가 치료약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즈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 haven't read the paper, but having taken care of HIV,
바움 박사의 논문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HIV 감염자들을 치료했는데 전 비타민이 HIV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파우치 박사는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환자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HIV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전히 항바이러스 치료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리고 그리스에서는요.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산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도 재작년 여름에 엄청난 산불 3건이나 발생해서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파괴했는데요. 많은 화재 전문가는 이런 초대형 산불 대부분이 땅을 불쏘시개로 변화시킨 기후변화와 토지 사용, 그리고 잘못된 관리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Turn on your emergency lights.
2013년 6월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집 500채 이상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아리조나주에서도 산불이 나 불을 잡던 소방관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해 8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샌프란시스코시 식수원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산불이었습니다. 빌 카기 씨는 미국 아이다호주에 있는 국립통합화재센터에서 국립공원 관리국의 산불 진압 작전을 지휘하는데요. 카기 씨는 산불 관련 관리들이 십수년 전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대형 산불에 이제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서부에서 산불의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래가는 큰 산불이 발생하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유엔 관련 기구와 화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가뭄이 초대형 산불이 나는데 한몫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뭄 외에도 인간이 땅을 사용하는 방법도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나라가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 들어선 주거단지를 보호하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산불을 적극적으로 끄는 방식을 썼습니다. 진압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그동안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스테판 파인 교수는 자연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모든 나라에서 이 방식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산불 연기가 피어오른 뒤에 화재 현장을 보여주는 방송을 보면 산불 해결이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소방관들이 오고 소방 헬기와 비행기가 하늘에서 소화제를 뿌리고 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죠.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건 이렇게 그저 불을 끄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진압 방식은 나중에 더 위험한 산불을 불러올 수 있는 땜질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을 끄면 하층 식생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층 식생은 숲의 아랫부분에 사는 식물 집단을 뜻하는데요. 이런 하층 식생이 나무의 높은 곳까지 불씨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산림을 관리하는 마크 반스 씨는 요즘 산불이 옛날과 다르다고 걱정합니다.
옛날엔 약한 기세로 숲을 태웠는데 요즘엔 불이 맹렬한 기세로 산림을 파괴합니다.
반스 씨는 상황이 이렇다면 불씨를 죽이는 것 같은 예방정책에 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산불이 날 겁니다. 그럼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 그래봐야 그 돈이 진압 방식의 산불 진화 작업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미 국립통합화재센터의 빌 카기 씨는 연방정부 적자로 관련 기관들이 불씨 제거 작업 관련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That's a choice that we've had to make to
산불에 대응할 소방차와 소방관들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 연방하원은 산불 진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스테판 페인 교수는 이런 움직임이 과감하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가 마련한 국가 전략은 정부와 토지 소유주 그리고 비정부기구가 날로 심각해질 산불 문제에 대응하는 걸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원리를 통해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거대한 코끼리가 개미를 피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몸집으로든 뭐든 도저히 상대되지 않을 것 같은 개미를 코끼리가 왜 피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정호 기자와 함께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끼리 눈에는 개미가 보이지도 않을 텐데 코끼리가 개미를 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끼리가 개미가 있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생물학자들이 아프리카 케냐 고지대에 사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대부분 코끼리 먹잇감으로 고사 상태에 놓여 있지만 유독 아카시아 드레파놀로비움 종만 무성하게 자라는데 주목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결과 이 아카시아 나무에 사는 개미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개미가 있으면 먹기가 불편해서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코끼리 코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개미들이 예민한 신경조직으로 가득 차있는 코끼리의 코 속으로 떼지어 올라가 깨물기 시작하면 코끼리가 견디지 못해 달아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코끼리가 먹기 좋아하는 나무에 개미를 번식시키는 실험을 했는데요. 코끼리들은 어린애들이 브로콜리를 먹기 싫어하듯이 개미가 있는 나무를 피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몸무게보다 수십억 배나 무거운 코끼리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개미의 역할 아주 인상적인데요. 자,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 자체도 개미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준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가시를 부풀려주고 입자루에서 꿀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꼭 나무가 개미들을 코끼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경비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코끼리가 개미를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개미는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보호해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축적을 둔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이죠. 많은 과학자는요, 개미나무로 불리면서 동아프리카 전역에 서식하는 이 아카시아가 지역 생태계의 탄소 활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니까요. 아카시아를 보호하는 개미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나름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계 최초의 미 연방 하원 의원이자 3선 의원인 김창준 전 의원과의 만남 마지막 시간입니다. 1960년대 가난한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지독한 가난과 고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잡고 끈기와 열정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성공한 기업인으로 또 정치인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인으로 활동할 당시 미국과 한국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김 전 의원은 지금은 한국의 젊은 정치인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창준 의원 남은 이야기 마저 들어보시죠. 오늘 그 얘기를 돌려서 의원님이 정계에 계실 때 그 타이완이 북한의 핵 폐기물을 팔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 저지하셨다 이런 예. 예, 기사를 봤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얘기 좀 그렇습니다.
예, 당시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깜짝 놀랐죠.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많은 핵 쓰레기를 그래서 대만에 갔습니다.
네.
그 총통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입장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나라도 작고 더 이상 싸울 데가 없어서 북한에다가 팔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제가 연구를 했죠. 이게 문제가 뭔지를. 그래서 이제 첫째는 만일에 이것이 지하에 묻었는데 뭐 얘기를 들으니까 DMZ 꼬비에다가 묻는다네 또 북한 사람들이. 하나죠. 거기다 묶었지 뭐 평양에다 묶었습니까?
그쵸.
위험하니까. 거기다 묶으면 잘못하면 서울이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그게 잘못돼서 흘러내리는 날이면은 그 내려와서 지하수를 오염하면은 서울 시민들이 오염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미국 군인들 생명이 위험하지 않냐.
네.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둘째는 이거 싫고 배로 가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 어떻게 잘못해서 폭풍을 만나갖고 이게 저거 되는 날이면은 아, 오일 같은 건 어떻게 해결되지만, 아, 이거 방화물질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전 생선이 다, 레디액티브한 거는 이거 먹으면 다, 우리도 다 방사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두 개를 내세웠더니, 그래도 자기는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누가 맡은 거 아니, 제대로 엘렉트릭이 맡기로 했대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걸. 그 새로 확장하는데, 쓰레기품 처리하고 확장하려고 확장을 제대로 엘렉트릭에 맡겼는데, 미국 국회의원이, 미국 제너럴 엘렉트릭이 맡으니 큰 공사를 방해한다는 건 뭐 그래서 다시 워싱턴에 와서 김부리치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써봐라 해서 제가 썼습니다. 소위 컨커런트 레졸루션을 해갖고. 그건 만장일치라 돼요. 그런 거는. 컨커런트 레졸루션 남의 나라에 그거는. 하나라도 옵젝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리치가 제가 엔도스하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갖고 대만에다 연락해서 중재해라. 사실 법적인 적이 없기 때문에 중지 못하겠다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대만과 미국 관계가 그 당시에 못하겠다 할 입장이 못했고 대만이 독립하느냐 아니냐 이런 판이라 굉장히 섭섭하지만은 난 사람들한테 눈밖에 났고 제대로 렉출이 어떻게 알고 회장이랑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 뭐 사과를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기회도 있을 거 아니냐 대만하고 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밀을 했기 때문에 아유 조용조용히 그냥
한국으로서는 참 감사할 일이네요. 의원님한테
사실 뭐야 제 그 동상을 하나 세워줘야 할 만한 건데 말도 못하고 예, 조용히 있었죠.
예, 지금 한국에서 김창준 정경 예. 아카데미 또 미래 한미재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 예,
설립하시게 된 이유 좀
한미재단은 큰 뜻을 먹고 시작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뭐 또 강사들도 전부 장관만 이런 사람만 부르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또 대학 교수들한테 강의 듣는 건 원하지 않길래 현직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장관 이런 사람만 주로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쉬운 게 아니네요. 그게 뭐 300몇 개가 있대 이미. 이왕에 한 거 좋다. 사무실도 여의도에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태프도 해놓고 규격을 맞춰놓고 본격적으로 했는데 학기마다 점점 더 잘 되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람이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한 400명 되니까 아주 자기들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쉽고 끈적끈적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요새는 살맛이 납니다. 예, 바쁘고 뭐.
벌써 400명이나
예, 380명에서 400명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던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큰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과 한국 안에서 와보려고 하는 것과는 잘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냥 와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PhD만 받고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몰라요, 미국을. 미국을 아는 것과 박사학위를 받은 것과는 아주 생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크, 그러니까 전부 교수로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그때 졸업하고 나서 마스터까지 받고 나서는 자꾸 학교에서 이왕이면 그냥 조금만 더 하면 PhD 해갖고 PhD 해갖고 그냥 한국의 대학에서 편하게 있지.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미국 사회에 뛰어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부닥치면서 제가 공화당에 이념이 맞아서 공화당을 택한 겁니다.
지금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한국을 방문하시면 아무래도 이 남북 문제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핵심 정책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한반도 정책에 큰 차이가 있다면
별로 없어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은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대화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공화당은 힘으로 해결하자. Basically 그 peace by strength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화당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저렇게 나오니까 오바마도 이번에 그 연설 들으셨어요. 보니까는 공화당 정책하고 비슷하다면 더 이상 이제 놔둘 수 없고 한마디 얘기하면 바짝 조이겠다. 근데 sanction도 있는 데다 더 조이면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공화당의 극우파들이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선제 공격을 하자. 먼저 그냥 쳐버리고 뉴클리어 거기 그냥 박살을 내버리자. 태양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뉴클리어만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은 있어요. 얼마든지. 서지컬 택이라고 그래요. 저 병원에 가서 그 수술할 때 맹장만 살짝 꺼내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쳐서 그 뉴클리어 퍼실리티를 박살을 내자는 게 주장이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주장이 나옵니다. 자꾸.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입니다. 이 가급적이면은 이 무력은 피해야지. 이게 삼성은 한국이 해가 되지 않을까. 공화당도 그걸 가장 걱정합니다. 대한민국이 피해받을까 봐.
좀 정리하는 의미로 통일에 대한 그 김 의원님의 견해 좀 정리해 주시죠.
남북 관계가 정색됐다는 건 저는 100% 북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라고 하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원조도 많이 했고 거기서 고맙다는 말 안 하면서 가진 쌍소리로 다 욕을 하고 말이에요. 아, 이거부터 잡종 원숭이라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도 차마 말 못하게 쌍소리 욕을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는 조금만 좀 북한이 자숙하고 좀 조금만 좀 진지한 식으로 대하면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이 받아줄 텐데 안타깝습니다. 통일은 확실한데 언제냐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거기에 노력도 안 보이고 그럼 우리끼리 분열돼 있다는데 뭐 젊은이들은 70%가 반대한다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이 통일이 안 되면은 큰일입니다. 뭐가 있어야죠. 나라 안 잡고 통일이 돼야 만주도 나가고 통일이 돼야 직접 러시아하고도 해서 뭐가 생기지. 통일 안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힘들어요. 요건 이제 한계가 왔는데 해마다 보십시오. 점점 힘들 테니 그럴 때마다 아차 이거 통일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가 그렇게까지 해서 저 어머니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죽고 이러면서 한 2만 4천 올려놨더니 지금도 20년이 됐는데 만날 2만 4천 올리니 어떻게 된 거예요? 3번으로 냉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치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고 누군가가 더 가난해진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번 것도 아니고 빠른 건데 고안해서 어떤 놈은 더 잘 살면 어떤 놈은 더 못 살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러니까는 사회 문제가 생기고 예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예전에는 다 못 사니까 별 모르겠어요. 통일 안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힘들어요.
이 한국 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은 점점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원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냥 뭐 모르니까 이제 나이 먹고 가족이 있고 애가 키우면서 자연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참 정말 왜 그랬는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다 그런 거니까 그걸 뭐 그렇게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도 그 나이에는 같았을 것 같은데 그걸 나무라지 말고 아니, 교육을 잘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쳐들어갔니 뭐 애국가도 안 부르고 그게 아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어른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젊은 애들이 같이 따르는 게 뭐가 잘못이냐. 교육이 문제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우리 아카데미에.
이제 김창준 전 의원은 미국에서 보고 겪고 또 느꼈던 정치적 경험과 경륜을 후배 정치인들에게 나눠주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7순을 훌쩍 넘겨 8순을 바라보며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됐지만 그 열정만큼은 여전히 젊은 김창준의 모습인 듯합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라디오로는 세상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노래 부르는 가수 이름은 강산애고요. 노래 제목은 라구요입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y.
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퍼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ub someone the wrong way. Rub someone the wrong way입니다. Have you ever rubbed someone the wrong way and got them annoyed or upset? Well, it seems like Audrius is going through a very similar situation. Then let's find out why Audrius is getting so annoye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You seem a little upset or annoyed. What's wrong?
My younger brother just rubs me the wrong way, especially when I have friends over.
What do you mean?
Well, he talks way too much to my friends and won't leave us alone.
I'm sure he doesn't mean it. It's possible that he just wants to hang out with you guys too. Come on, it's your younger brother. Give him a break.
I don't know.
네, 본문에서 토니가 Audrius에게 You seem a little upset or annoyed. What's wrong? 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Audrius는 My younger brother just rubs me the wrong way, especially when I have friends over. 내 동생이 자꾸 화나게 해, 특히 친구랑 있을 때 말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자 토니는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고 Audrius는 그게 말이야, 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끼리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니까, 라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I'm sure he doesn't mean it. 야, 동생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야. It's possible that he just wants to hang out with you guys too.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지. Come on, it's your younger brother. Give him a break. 네 동생이잖아. 그냥 너그럽게 봐줘라. 라며 충고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rub someone the wrong way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seem a little upset or annoyed. What's wrong?
My younger brother just rubs me the wrong way, especially when I have friends over.
What do you mean?
Well, he talks way too much to my friends and won't leave us alone.
I'm sure he doesn't mean it. It's possible that he just wants to hang out with you guys too. Come on, it's your younger brother. Give him a break.
I don't know.
Today's phrase is rub someone the wrong way. When you rub someone the wrong way, it means that you annoy or irritate them, but not necessarily on purpose. Rub someone the wrong way는 불쾌하게 하다. 또는 화나게 하다 라는 뜻인데요. 의도하지 않게 상대를 기분 상하게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을 문지르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사람도 누군가가 성질이나 신경을 건드리면 불쾌해지죠. 그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표현 무슨 뜻인지 잘 알아두시고요.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seem a little upset or annoyed. What's wrong?
My younger brother just rubs me the wrong way, especially when I have friends over.
What do you mean?
Well, he talks way too much to my friends and won't leave us alone.
I'm sure he doesn't mean it. It's possible that he just wants to hang out with you guys too. Come on, it's your younger brother. Give him a break.
I don't know.
네, 오늘의 영어 표현 rub someone the wrong way. 불쾌하게 하다 또는 화나게 하다.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5년 2월 13일) 오늘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독일 남동부에 위치한 역사적인 문화도시인 드레스덴에 대규모 공습작전을 펼쳤습니다.
RAF heavy bombers have just muscled Konyak Drive into the rush. The target is Dresden. It was being used to pump German troops into counterattack against the Russian army.
이날 밤 어둠을 뚫고 영국 폭격기 244대가 드레스덴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무려 65만 개의 소위탄이 소나기처럼 드레스덴에 쏟아졌습니다. 7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이 아름다운 도시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밤, 이번에는 미군 폭격기 450대가 나타나 이미 화염에 쌓인 도시를 다시 폭격했습니다. 이틀간의 폭격으로 드레스덴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고 사망자 수는 13만 5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 뒤 독일은 연합군에 항복하지만 전쟁은 이미 수많은 인명과 문화재를 앗아갔습니다. 1974년 2월 13일 오늘 소설을 통해 소련 전체주의 사회를 비판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추방됐습니다.
Solzhenitsyn was arrested, charged with treason and exiled from the Soviet Union in 1974.
처녀작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통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한 솔제니친은 이후 작품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어 1973년 솔제니친이 프랑스 파리에서 죄수의 중노동과 소련의 고문을 고발한 장편소설인 수용소 곤도를 발표하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솔제니친은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살다가 1994년 소련의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소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은 이후 2008년 2월 89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중동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IL을 겨냥한 국제연합군은 이들의 세력 확장을 막아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으며 궁극적으로 이 같은 테러 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국제사회는 극단주의 위협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ISIL을 소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IL 소탕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장, 훈련, 자금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케리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는 역대 어느 테러 단체보다 넓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또 그 이유로 ISIL은 이라크의 일개 단체가 아니라 중동 지역 모든 개별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ISIL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장악하려 했지만 이라크에는 새 정부가 구성됐고 60여 개 국제연합군이 ISIL 소탕을 결의하는 등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아랍 우방국과 유럽 동맹국 그리고 기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이번 작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에 국제연합군은 ISIL의 지휘체계를 파괴하고 그들의 선전선동을 무력화시키며 자금줄을 조이고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들의 작전을 변경하도록 하기 위해 2,000회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이라크 상당수 지역에서 ISIL의 세력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 정부군은 ISIL에 빼앗겼던 영토를 탈환하는 등 전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리아에서도 ISIL은 사령부가 공격을 받았고 그들의 석유 기반 시설은 피해를 입었으며 쿠르드족 핵심 거점 도시인 코반이 장악에도 실패했습니다. 공습이 계속되는 한 ISIL의 대규모 공격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폭력적인 극단주의는 해당 국가뿐 아니라 세계 규범에도 도전이 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우리의 미래는 결단코 테러 분자들의 원시적이고 피해망상적 사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보편적 품위와 예의, 지식, 합리성 그리고 규범에 의해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 4개국 정상회의에서 휴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은 11일부터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은 오는 15일부터 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는 휴전뿐 아니라 병력을 철수시킴으로써 완충지대를 넓히고 포로를 교환하고 정치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참석한 정상들은 일부 현안과 관련해 여전히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의 재정 안정을 위해 175억 달러의 긴급 구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4년 만기로 지원되는 이 자금에 다른 채권단들의 차관까지 합쳐지면 전체 규모는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년 이상 동부 지역 폭력 사태로 러시아와 갈등을 겪으면서 재정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아르세니 야체뉴욱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제 정부 예산 삭감을 포함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개혁이 성공을 거두고 동부 지역 갈등 사태가 해결되면 우크라이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의 좌파 정치인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12일 구제금융 재협상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정상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연합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올해 40살인 치프라스 총리를 최초로 만났습니다.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재협상이나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브뤼셀에 도착한 치프라스 총리는 유럽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유럽의 질서와 같은 핵심 가치에 근거해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을 배려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부터 국제통화기금 IMF와 유럽연합으로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집트 법원이 테러 단체를 지지한 혐의로 수감돼 있던 알자지라 방송기자 2명을 석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2일 진행된 재심 판결에서 이중 국적자였다 최근 이집트 국적을 포기한 모하마드 파미 기자에 대해 3만 3천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그를 석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이집트 국적의 바헤르 모하메드 기자는 보석금 없이 풀려났습니다. 파미 기자는 현재 캐나다 국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 국적의 같은 방송사 소속 피터 그레스테 기자는 지난 1일 호주로 추방되면서 먼저 풀려났습니다. 이들 기자 3명은 지난 2013년 12월 체포된 뒤 유죄 처분을 받아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 형식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활동하는 에볼라 의료진이 주민들로부터 한 달 평균 10차례씩 공격을 받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8일 기니 서부 포레카리아 마을에서 보건 담당 직원 2명이 에볼라 희생자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과정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측은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안전하게 매장하는 것은 에볼라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니 적십자사의 유스프 트라우레 총재는 사람들이 에볼라를 잘 모르고 또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에볼라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동안 에볼라 확산이 주춤했던 기니에서는 또다시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 12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인파가 붐비는 비우의 한 시장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시장 상인인 알리아 부바시는 VOA에 12인승 소형버스가 시장 한복판에 들어와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